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저 사람이 어떤 논리에 취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신앙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신앙은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낸 그런 교묘한 사상이나 공허한 어떤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앙, 구원 얻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복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고 우상과 그런 미신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생각하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세상 사상과 생각과 미련한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과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데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이 더 많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그 약속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영혼과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면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축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축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축복,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축복은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자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삶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것은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을 고쳐나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데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축복을 우리의 영혼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거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대칭이 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육신과 영 두 가지가 대칭이 되죠. 그리고 또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6절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원어에는 이것이 수동태로 적혀져 있는데 육신적으로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만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육신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으로 딱 돌아가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것을 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했을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을 때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하늘의 사냥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안에도 육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육신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생명이 없음을 알고 정말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진지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분명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붙들기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정말 영적인 생명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도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육체의 욕심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가 서로를 거스리며 대적함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일,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투쟁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둘이 항상 대적하고 있어서 우리가 영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서 영에 속한 생각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해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체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욕망이, 진정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 돈의 우상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바치고 거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생명과 평안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다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생각이 무성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은 예배 드릴 때 한번 들으면서 어쩌다 한번 서치면서 지나가면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영적인 생각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온통 육신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삶을, 자기 생각을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사탄이 거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각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나무에 피는 꽃과 같다고 청교도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나무에 꽃이 몇 개나 핍니까? 물론 한 개, 장미처럼 한 개 피는 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벚꽃에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핍니까? 수없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무에 피는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꽃이 만발해도 열매는 적게 달립니다. 꽃에 있는 꽃이 다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열매로 남을 때 많은 꽃들이 그냥 져버리고 열매가 거기에 달려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얼마나 많은 나무의 그 작은 열매들이 떨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내면의 생각이 이렇게 꽃이 벚꽃나무에 벚꽃이 무성하게 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생각으로 무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거기에서 하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 그럼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창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항상 영적인 생각들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벚꽃에 그 꽃이 활짝 그 나무를 덮어버리듯이 우리의 생각에 영적인 생각이 무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신령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생각이 풍성하게 쌓여져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풍성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사망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것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성향이 영의 생각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영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써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생각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서 영적인 생각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변덕스럽고 요란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의 생각도 다 세상적이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잡다한 생각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단비처럼 내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오래된 죄악된 모든 먼지 같은 생각들이 다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은혜의 담비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한 생각을 솟구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물결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도태되고 경쟁에서 밀려서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동산 투기해야 되고 주식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경력을 쌓아가지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은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삶이 내 사람의 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학을 4개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못하게 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도록 악한 생각을 넣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한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면 그 불안한 생각을 붙잡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고 죄악을 뿌리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자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렇게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해야 될 영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것들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죄의 정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죄의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생각들을 더 자주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인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실체로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멀찍이 떼어놓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 뭔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의 삶에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 뭘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말을 100번 들어도 삶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지혜와 교훈을 설교하는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점에 가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교부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코너가 뭔가 하면 자아개발 코너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밀리언셀러 아닙니까?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투자의 비법, 이런 것은 수없이 가르치고 어떤 사람, 어떻게 내가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교회 와서 목사에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해주면, 그런 얘기해주면 신선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면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가운데 신령한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까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은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경험하면 되고 이 땅에서는 정말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명과 평안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아 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는 것,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죽은 후에 가서 누리게 되는 황금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묘사적 비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곳에서 슬픔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각, 그 은혜가 영원토록 확장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영원토록 확장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더 자주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빛을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광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빛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날들을 자주 묵상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놀랍게 천국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재의 삶은 매우 힘들고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날에는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항상 세상에서 부요하고 그리고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두시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영적인 승리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설 때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열린 영광의 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영광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그때는 그리스도와 우리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천국이 기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합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허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아주 명백하게 이해하고 지금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97페이지 이 몸의 소망은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